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 창조된 인간은 좋은 곳에서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인간이 살게 된 곳, 그 동산의 모습이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저 나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뜨거운 햇살 밑에 있으면 아무리 주위 풍경이 좋아도 거기 눈이 안 가는 법이죠. 그늘만 눈은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나무가 아름답다는 것은 나무가 아름답구나 하고 볼 만한 여유가 있는 상태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나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 동산 전체가 바라보면 눈이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먹기에 좋은 나무에서도 강조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먹기에 좋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육식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때니까 여기 지금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채식주의 식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인간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는데 그 먹을거리는 먹기에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꾸어 본다면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새벽에 딴 유기농 과일 같은 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도축장에서 오늘 아침에 바로 배달된 1등급 한우가 먹을 거리로 주어져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그저 먹을 거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곳은 살기에 그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만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을 거리라는 것, 먹을 것을 지금 꼽고 있는 것은 음식 맛을 즐길 만한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이들에게 펼쳐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 중에도 밥맛이 안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일 시험 생각을 하면 공원을 지나올 때 꽃도 하나도 안 보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처음의 사람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 밥맛은 느껴지고 먹다가 눈을 들어보면 눈이 시원한 풍경이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비행기 타고 가야 이런 풍경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관광지가 아니라 아예 집이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은 집에 시냇물도 흐르고 작은 산도 있고 하겠죠.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고 거기로 돌아갈 길도 막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식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절대 여행 같은 것은 못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는 게 숨 막히고 피곤해서 1년 내내 낙이라고는 휴가 때 어디 해외라도 한번 가는 것 그게 인생의 기쁨인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건 평생 꿈도 못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행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휴가 같은 것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보면 노비들은 1년에 하루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의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첫 인간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인생에 대한 전망이 어떠할까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형편은 원래부터 이들에게 열려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이 살던 동산의 핵심적 특징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앞에서 본 구절에 이어서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면 이 동산의 삶은 생명과 지혜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로 내려가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을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먹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살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한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무에게 좀 더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보통 나무들과는 다른 그런 나무도 인간에게 생명을 누리라고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동산에서 거주하며 마음껏 먹으며 삶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준으로 또 낮추어 본다면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이겠죠. 그것도 많이. 자, 그것이 첫 번째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받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이 나무의 역할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곧 지혜와 관련된 것이었죠. 자, 인간에게는 생명 말고 지혜도 중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무를 통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나무는 절대 죽이면 안 되니 때마다 물과 거름을 제대로 주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지혜를 얻을 조건으로 주어질 것 같은데 자, 성경을 보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나무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지혜로우려면 이 나무 앞에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안 하면 지혜로워진다니 우리는 이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아주 낯선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특이한 대목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일단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삶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인간에게는 지혜가 중요했던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의 삶에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창세기 2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등장했던 온갖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죠. 이것은 그가 이름 짓기 천재라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 동물들의 이름,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필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23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 앞에 등장을 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누가 내 배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개팅도 한 100번쯤 하고 그리고 연애를 무슨 직업처럼 목숨 걸고 몰두하는데도 많은 연애와 소개팅의 결과는 이 사람도 아니었구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은 한방에 자기 배필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격이 다른 그런 지혜를 품고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요약하느냐.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과 지혜로 삶을 채우고 있던 이 첫 부부는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긍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가리지 않아도 감추지 않아도 태어나였다는 것이죠. 태어날 수 있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메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겠죠. 핸드폰 아무 때나 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게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었나 생각해 보다가 이제 우리에게 신경 쓰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본 기억이 전 납니다. 또 최후의 심판에서도 벌받는 것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의 어두운 과거를 알아보겠구나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데 대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으니까 사실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옷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었겠죠. 뭔가 만들어서 몸에 걸쳐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몸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 여름이 기다려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기다려지시죠, 그런 분들은. 한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름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이제 곧 5월이 오는데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7, 8월이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여름 내내 무엇으로 몸을 가릴까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와는 달리 이 부부는 자신들을 가리기보다 자신들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더 좋아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몸이 멋있으면 무엇을 걸쳐도 그 걸치고 있는 것이 빛나는 몸을 가리는 거추장스러운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걸치든 그것이 칙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이 첫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몸에 가려도 빛나는 광채를 가리는 것에 불과하니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이들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든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추장스럽게 가리고 할 게 삶에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삶에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 자, 1절에 뱀이 등장을 하죠. 자, 앞뒤에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이 뱀의 기원이 무엇인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이런 것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 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들짐승이었으니까 그 성경 앞부분에 보면 들짐승하고 가축은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뱀은 집안에서 가까이서 늘 만나던 부류는 아니라고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주 볼 수 없는 뱀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했는가 이제 간교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꼭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중립적인 단어여서 문맥에 따라서는 신중한 분별력 있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기서처럼 간사하고 교활한 이제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뱀이 등장하여서 이제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분별력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간사하고 교활한 것인지 이제 이 맥락을 통해 그 앞으로 행동을 통해 이제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러했듯이 이 뱀에 대해서도 이 뱀이 어떠한가 어느 쪽인가를 이제 판단하여야 했겠죠. 그러나 금방 그것이 파악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뱀을 앞에 두고 인간은 이게 뭘까 하는 질문을 갖고 이제 그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하여서 그 본질을 알아보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이 특이한 동물이 말을 겁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의 말을 보면 뭔가 알고 있다는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정말이냐?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뭔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하는 얘기를 보면 정보가 정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이죠.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럼 이 뱀은 인간이 뭐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채소와 열매를 인간의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뱀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동산을 채우고 있는 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나무에 달린 열매들은 전부 전시용이고 너희는 풀이나 먹고 사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빈정거리는 것 같죠. 야, 그러고도 그게 사는 거냐? 열매는 하나도 못 먹고 풀이나 먹고 산다면서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에는 어떤 칼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자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밑에 6절에 보시면 지금 뱀 앞에 있는 것은 여자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남자가 그 옆에 함께 있었던 것 같죠. 그간의 사정을 더 잘 아는 것은 남자였을 텐데 이상스럽게도 남자는 그냥 침묵모드고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해갑니다. 자, 남자는 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본문을 일단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인이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답을 가만히 보면 좀 의아한 면들이 보이죠.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떠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일 텐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나무를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편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놓고 있죠.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여인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 자, 여인의 답변은 이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을 늘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금지의 폭은 넓히고 있으면서 금지의 결과, 그 일을 어길 때에 그 당면하게 될 결과는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보다 더 보태면서 호들갑을 떨면서도 이 명령의 무게는 오히려 더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뭔가 오버하고 그 엄살을 부리는 면도 있고 언제 만지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 하신 적도 없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한편 또 경망스러움도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큐로 말씀하셨는데 개그로 받는 것 같은 그런 면모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인간의 지혜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면모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뱀은 뭔가 아는 척을 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은 뭘 잘 모르는 뱀에게 이 일에 대해 뭔가 더 알고 있다고 가르치듯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들의 말을 함께 보면 이들의 말에는 뭔가 호들갑 같은 것이 섞인 과장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뱀과 사람은 뭔가 어떤 조화로움마저도 느껴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어찌 보면 대화하는 품이 죽이 잘 맞아 보입니다. 어쩌면 둘이 그 여기 성경은 대화를 기록하지 않지만 뭔가 통하는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익어가는 것인지 뱀이 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사실 거의 직접 인용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직 하나였을 때 그 한 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뱀의 말은 뭐냐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사람이 둘이 됐으니까 앞은 복수가 됐지만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좋게 표현을 바꾸어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뱀은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깊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여기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과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마음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뱀이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교활하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존재인가 앞에 답을 내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뱀은 묘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뱀은 그 열매를 먹고는 죽을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히려 지금 죽기는커녕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하나는 눈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괜히 겁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한테 좋은 것은 너희 손이 닿지 않게 따로 챙겨두셨고 가려두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좋은 것을 그 사람이 갖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 하는 말을 듣죠. 사실 알아보니까 좋은 것은 따로 다 챙겨놓고 나한테는 겨우 그거 먹으라고 준 거더라고. 노트를 빌려줬는데 중요한 건 다 빼고 교수님 농담한 것만 나한테 전해줬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마음이 아예 신경을 끄고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모를까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밟혀서 어떻게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가치나 가진 것처럼 나를 가리켜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죠. 나 좋게 한다는 거 다 허울 뿐이었어. 사실 좋은 건 다 따로 두고 날 가지고 놓은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어디 계셨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 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꼴을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참 기가 막히셨을 것이고 인간에게 결코 좋은 마음이 돌아오시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지금 뱀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 앞에서. 이게 다 좋은 것은 너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수작을 부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듣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가 보기에 인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인간은 그 나무를 유심히 다시 쳐다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나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뭐 사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가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 이 뱀 이야기를 듣고 이 나무를 보니까 정말 이 나무만 특별히 더 탐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는지 열매도 먹기에 좋아 보이죠. 정말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진실, 하나님이 숨긴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자, 이것을 따먹음으로 그는 마음에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에 대해 뱀이 말한 바에 동의했던 것으로 읽을 수 있죠. 그는 뱀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자기에게 이야기한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우리 눈을 어둡게 하던 것을 다 치워버리고 진실을 확인하고 좋은 것을 쟁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뱀의 말에 이렇게 인간은 적극 동의하여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꼴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는 생명과 지혜까지 선사한 인간에게서 가장 모욕적인 반응을 보고 계신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은 지금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의도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 되었죠. 자, 이런 결정의 결과가 무엇일까? 7절에 그 경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정말 뱀의 말대로 된 것 같습니다. 눈이 밝아졌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알고 부끄러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껏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밝아벗고 산 것인가 하고 물을 수 있죠. 자, 2장 2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 그때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 치마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치마가 말 한마디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서로에게 부끄러워서 상대방이 쳐다볼 수 없는 곳에 숨어서 각자 옷을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죠. 자, 원룸에 사는 부부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밥을 한 명은 베란다에 가서 먹고 한 명은 화장실에 가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은 과연 무엇이 부끄러웠던 것일까요? 자, 벌거벗음 그 자체가 부끄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벌거벗어서 드러나게 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자, 앞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몸매가 여름이면 더 자랑스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벌거벗은 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자, 뭐가 부끄러운 것일까요? 자, 이제는 그 몸이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듯 우리 몸을 보며 어디 함부로 내보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치마가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꼴이 더 이상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간직해온 생명과 지혜로 충만한 그 빛나는 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상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뱀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은 어느새 부끄러운 상태로 넘어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나무는 선악을, 좋고 나쁜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된 것이죠. 좋고 나쁜 모습을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 모습이 결정지어집니다. 자, 인간은 뱀과 뭔가 아는 척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악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죽음으로 가는 그 나무를 빛나는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뱀과 한패가 되어 이제 뱀처럼 되었던 것이죠. 자, 뱀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간교한 존재였는데 이제 이들도 그에 동참하여 그와 같은 부류에 합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드러내놓을 수 없는 몸, 부끄러운 상태로 내려앉아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몸은 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람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깊은 물을 어루만지실 때, 만지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 그 영과 같은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동산은 창조 때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채우고 계신 충만한 공간, 하나님이 거니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이 동산을 두루 다니시는데 인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어디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일까? 진짜로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꼴을 다 알고 계셨을 하나님이 말을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부르셔도 나타나지도 못하고 겨우 이렇게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 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웠던 적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벗은 몸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부끄러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자, 뱀의 말은 그저 귀여운 과장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예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도 두려워 공포에 질리게 된 것, 그것이 인간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인간에게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지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는 존재가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는 이 뱀 앞에,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이상스러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목적도 아주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는 지금 뱀의 말에 수긍하며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겨우 뱀에게조차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설프게 굴어 그가 결국 된 것은 무엇이냐? 뱀처럼, 뱀 같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자기 인생의 의혹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좋은 것이 전부, 좋은 것은 내게 배제되었다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혹이 정말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의심한 대로 그의 인생은 이제 정말 우스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지혜를 주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기 생명을 저주하며 아는 게 없다고 한탄하였고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빛나는 곳,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곳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를 내쫓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동산에서 내보내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이 인간 내외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들을 제지해야 하니 빨리 쫓아내버려야 한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들에게 들렸다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정말 뼈에 사무치게 아픈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내 보호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나가서 하나님처럼 살아보아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소원대로 된 것이죠. 이제 마음껏 하나님처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았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죠. 그가 갈 수 있는 최고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첫 인간들은 이 사실을 거부하고 모든 불행의 출발점 거기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자,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 이 일이 참 우리에게는 가슴 아프고 원통하기까지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쫓겨나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 본문은 이들이 쫓겨나야 하는 이유로 생명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자, 그 목적 때문에 쫓아내신다는 것이죠. 왜 생명나무에 접근하면 안 될까요? 정말 뱀의 말처럼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은 인간에게 주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본색을 드러내시는 것인가?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나무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그는 지금 한 몸이라고 불렀던 베필에게도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된 상태, 그런 욕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몸을 갖고서, 그런 몸을 지닌 채로 생명나무를 먹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원히 생명을 지속해 간다면 그에게 기쁨이었을까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겠죠. 아니겠죠. 우리는 많이 살아보지 않았으면서도 이런 인생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자주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근처에는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두운 본문 창세기 3장에 거듭되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불리고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23절에서도 그렇고 1절에서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8절과 9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지칭되고 있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의 특별함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출애굽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자, 모세가 신기한 것을 보아서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나는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갈 것이다.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나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9절에도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으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칭호는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본문이 말하듯 고통을 바라보고 있고 근심을 아는 분, 그런 하나님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칭칭 감겨 있는 이 욕된 첫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어렴풋한 암시가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었죠. 그런 인간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 욕된 몸을 가릴 수 있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신 분이 그들을 내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소망할 수 있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아무리 쳐다보아야 나도 내 눈으로 보기 싫은 그런 모양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실마리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가리고만 싶은 그런 몸이 거기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난감한 처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오늘 첫 인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그들은 지혜를 잃어버리죠. 지혜를 얻겠다고 무언가 시도했지만 그들은 실상 자신들이 올라가 있는 가지를 꺾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것이 첫 인간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지혜롭기는커녕 더 욕된 존재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솔깃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과 다른 말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존재를 우리의 멘토로 삼고 만다면 우리 인생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그런 상태에 있구나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제 인생에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겨우 뱀 같은 존재를 뭔가 아는 존재라고 착각하여 제 인생의 멘토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것은 입 다물어라. 진실은 내가 들어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구하면서도 우리는 직감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망쳐버린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인 줄 알지만 그때로, 저 옛날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보고 싶지요. 자, 이 난감한 처지,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겐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 우리 인생에 어디선가 빛은 비추일 것인가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짐과 근심을 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망쳐져 있든 얼마나 욕된 존재들이든 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분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 앞에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나에게는 그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내쫓는 것처럼 보이실 때에도 그 처분에 나를 맡기고 그 선하신 의도에 나를 내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선하심에 우리의 부끄러운 몸마저 다 맡겨놓으라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두 지혜롭게 주의 초대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참으로 모욕적인 행동을 한 첫 인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냐고 우리는 함부로 짓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저 밖으로 내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를 맡기고 주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